저는 얼마 전 한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분은 연극과 가요, 공연계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노래 아침 이슬을 만든 김민기 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민기 씨를 가수 김광석의 음악을 들으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인생의 행보를 살아왔고 공연과 또 이런 문화계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도 알았기에 이분의 죽음을 사실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분이 만든 음악, 공연, 그리고 작품, 심지어 그로 인해 길러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한 사람이 끼치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김민기 씨의 삶도 행보도 너무 좋았지만 그가 자신을 표현한 이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별칭을 이 단어로 썼거든요. 이 말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불렸냐면 뒷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뒷것이란 말이 어떤 걸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을까요? 나는 남들 앞에 나설 수 없고 나설 만한 깜냥은 못 되고 누군가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세워주는 존재. 그래서 나는 뒷것이다. 우리는 매일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뒷것의 인생을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앞에 드러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 드러나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분명 뒷것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유다 민족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바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심지어 유다의 동족들이 어떤 인생의 행보를 겪을지도 그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고 덧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금당하고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도 사실 이와 일맥상통한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리 어제 묵상했던 37장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37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 책이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왕의 행적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반복되지만 그게 결코 시간 순이나 연대기 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그저께부터 묵상했던 37장 그리고 오늘 38장 나아가 44장까지는 연대기 순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의 흐름대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37장의 내용이나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38장의 내용이 신기하리만큼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선포합니다. 37장과 38장에서 똑같이 그 청자가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과 관료들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불편함을 겪고 원망스러운 시드기야와 관료들은 이 예레미야를 감금시키죠. 37장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37장부터 반복되는 이 중요한 핵심의 의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두 번이나 연거푸 이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와 청자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반드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37장과 38장은 연대기순이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44장.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줄곧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주제별로 중요한 왕의 행적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가 왜 갑자기 37장부터 순서가 바뀌어서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쓸데없이 의문점을 갖고 쓸데없이 상상력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의문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37장부터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39장 정확히 중간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의 함락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37장부터 이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 시드기야 왕의 영적인 상태, 관료들의 악행, 그로 인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선지자의 뒷것 인생,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걸 증거하고 싶어서 갑자기 연대기순으로 성경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38장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아, 이제 39장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텐데,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때 선지자의 뒷것 인생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신학적인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보죠.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레미야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갈대아인,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 목숨만은 건질 겁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당연히 강대국의 습격 앞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이 말이 예레미야, 즉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예루살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그들에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 우리를 습격해도 어디만큼은?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종교적 확신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제 아무리 그 강대국이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쌀지라 할지라도 성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성은 절대, 우리의 생명은 절대 무너지고 죽임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외침이 뭡니까? 빨리 나가시오. 이 성을 탈출하시오. 이 성을 벗어나면 당신들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건 이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런 느낌이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양반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기는커녕 재난이 오기를 촉구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의 역할 자격 없습니다. 당장 뭐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의 포인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해보죠. 여러분 평안하세요? 성경에서 평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단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단어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 평안과 샬롬이란 말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나 내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그 관계의 끈이 끈끈하게 다져있으면 그게 뭐죠?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상황이 좀 변해 주시기, 변화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건강이 좀 더 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선교와 교회 사역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그 상황의 변함이 아니라 그 환경의 나아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삼일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선교사역을 통해 그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게 샬롬이 됩니다. 그렇다면 샬롬을 구하지 않고 재난과 질병과 아픔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뭡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다의 관료 시드기야 왕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그렇구나 우리 민족 곧 망하겠구나 그냥 듣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지? 라고 그렇게 고민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동일한 이 관료들 같았으면 당장 저 사람 쳐넣어라. 당장 저 예레미야를 투옥시켜라.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미 37장에 요나단의 집에 감금당했던 전력이 있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깊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고 물이 없고 무엇뿐이므로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달아 내렸습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몸을 밧줄로 달아서 내릴 정도로 아주 깊숙한 구덩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시점이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을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거나 선지자가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줄로 달아내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 6절 말씀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던져넣다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중요한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겠죠. 이 선지자를 던져넣다, 이 선지자를 밧줄에 달아내리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선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 똑같은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어떤 뉘앙스냐? 성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열왕기상 14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보이십니까? 버리다입니다. 누가 누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사용했던 동사가 버리다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열왕기하 17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마지막 동사 쫓아내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6절에 던져넣다, 달아내리다와 똑같은 살라흐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누가 누구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선지자 한 사람만 고난을 주고 다시는 우리 민족 멸망하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하려고 구덩이에 쳐넣은 사건으로만 해석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곳저곳에 장치를 마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우리의 은혜의 장치는 바로 이 6절에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감금시키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6절에 진창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엉망진창할 때 그 진창 같아요. 그런데 이 진창이라는 단어를 바꿔 말하면 진흙이 끈적끈적하게 엄청나게 쌓여있다 이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갯벌 가보셨습니까? 갯벌에 가면 장화를 아무리 신어도 그 장화를 넘칠 만큼 다리가 밟을 때마다 쑥쑥 들어가죠. 이게 바로 진창의 의미인데요.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진흙이 온몸에 잠길 정도였다. 진흙이 온몸에 잠길 정도면 숨을 못 쉴 거예요, 아마. 가슴을 누르거나 온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이곳에 진창이 있을까요? 이 구덩이의 소유주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말기야입니다.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기야예요. 자, 그런데 이 말기야의 신분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의 소유주가 말기야다. 이 구덩이가 말기야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집에 구덩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원래의 용도는 구덩이가 아니라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지만 무엇이 부족하기에?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지속돼서 점점 수심이 내려가고 물이 갈아여 그곳이 진흙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세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물이 그 촉촉하게 적셔서 사람들의 만족을 준 물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구절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죠. 성 중에 떡이 어떻게 되었다? 떨어졌거든. 예루살렘 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한 끼 식사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죠? 먹을 양식이 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결핍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따뜻한 촉촉한 담비와 같은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래버렸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메말라 버린 갈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이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설득의 요인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가치관도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신하 네시가와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그는 구스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출신의 네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언약의 범주 안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교훈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루하고 언약 밖에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은혜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리는 걸 대단하고 엄청나고 족보가 대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어떤 무리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3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뭅니다. 아멘. 그렇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어딘가로 조치를 했을 때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시위대 뜰은 어디죠? 시간이 되시면 3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32장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시위대 뜰은 원래 시드기야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장소로 회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예레미야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시위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시위대들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시위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정말 뛰어나고 절대적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주관, 내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의 나됨, 이것을 모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이 하루를 사는 그 한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결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